오늘 저는 시편 86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한 설교에서 이 86편을 다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제3권에서 이 시편만이 이 86편만이 다윗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가 매일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궁핍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위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그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 시편 86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설교가 이후에도 이 시편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7절, 13절, 16절 이세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주 또는 여호와라고 언급된 이 단어는 1절, 6절, 11절, 17절에서 네번 언급됩니다. 아도나이라는 주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또한 3절, 4절, 5절, 8절, 9절, 12절, 15절에서 7번 언급됩니다. 하나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2절, 10절, 12절, 14절, 15절, 이렇게 5번 언급됩니다. 또 아도나이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12절과 15절에 두번 발견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각각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따라서 이 시편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기초하여서 세 가지 요점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새 이름들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절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기초해서 시편을 나눈다면 저는 이 시편 86편을 세 부분으로 1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14절에서 16절만 포함하고 17절은 결론으로 사용하지만 저는 이 17절을 이 시편의 세 번째 부분과 포함하여서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다윗이 5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5절에서의 선하심과 17절에서의 은총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에서의 아삽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되는 구절로 저는 7절을 선택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이 시편을 요약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라는 이 문장을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7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환난의 날들을 지내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7절의 상반절에 나의 환난 날에 라는 구절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환난에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는 또한 외로움, 재앙, 고통, 비통함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것의 어원은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고 겪었습니다. 이 간단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태양과 비를 혜택을 받는 것에는 선한 사람과 악인 사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항상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즐길 것이며 악인들의 매일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개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내려집니다. 선한 자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들의 원수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도 그들은 해와 비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그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찾았습니다. 시편 46절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가장 복되고 친밀하게 경험했을 때가 바로 가장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인 혼란, 전쟁, 대지진, 바다로 무너져버리는 산사태, 쓰나미와 같은 해일 등의 자연재해, 코로나 확산과 같은 전염병, 대공황 혹은 경제위기와 같은 경기침체, 건강의 위기, 비극적인 사고, 사망, 상해 또는 심각한 관계 파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목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란의 일부분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들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도 그들 삶이 언제나 평탄할 것이라고 그냥 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또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은 마치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잘못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환난의 때에 이집트, 아시리아, 때로는 바벨론으로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금송아지, 바알 또는 손으로 만들어진 다른 것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다른 결론을 내도록 우리를 잘못 인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환난의 주범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또는 우리에게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친절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좌에서 인간 삶의 가장 겸손한 종의 자리로 낮췄습니다. 다윗은 삶의 환난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는 네 군데 구절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시편 40편 17절, 70편 15절, 86편 1절, 그리고 109편 2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죄 없는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온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예를 보이며 가르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에 기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직 가난하고 궁핍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장엄하고 고귀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거룩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인 ESV와 NAS는 거룩한에 준하는 히브리 단어를 경건함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신실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또한 독실한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았을 때 저는 이 구절에서 거룩함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로서 이 단어는 자비를 뜻하는데 바로 이 단어와 같은 이 히브리어 어원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이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시편 86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거룩한의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사실 친절한입니다. 이것은 친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본다면 우리는 독실하고 경건한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또는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다는 것으로부터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거룩하며 경건하며 독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에 대해서 다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거룩하기도 했다는 그런 흥미로운 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이러한 조합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조합이 악마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제의 삶은 이러한 조합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번영신학적인 관점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실제 삶은 거룩하면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다윗의 영혼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매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한숨과 신음은 위로 울려 퍼지고 메아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감을 받아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인내하며 그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두 번의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낙담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갈망함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야 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들어올립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기도이며 따라서 영적입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상 주시는 이심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을 향하도록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하심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충만하시며 값없이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고 후하게 그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청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통 정도의 슬픔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으로 동요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염려들을 조금씩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절 말씀입니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펼치다, 구부리다, 확장하다, 기울이다 등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그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어느 누구의 권리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특별한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곤경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아멘. 여기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려 기울이시는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간구의 근거는 바로 1절에 여호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에서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것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간구는 2절에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옹호자이십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방어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강력하고도 대담한 진술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왕이며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한 다윗의 고백과 간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위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그의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의 육체적인 삶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다윗이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의 창조자를 그의 구원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다윗의 기도는 그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의 영적인 삶에 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간구는 바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3절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다로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자비심을 보인다라는 뜻이며 또한 현대 번역에서도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떠한 가치도 주장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정서를 나타냅니다. 시편 136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와 근원이 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도록 하는 것은 자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는 종종 변함없는 사랑 또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간구는 4절에 있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입니다. 다윗은 왕좌에 있으면서 수많은 적들과 마주쳤습니다. 시편 86편에서 그는 세 번이나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절, 4절,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왕에서 종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때만 이러한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뿐만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간구는 5절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입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듣는다를 의미합니다. 70인역은 이것을 주의를 기울이다로 번역했습니다. 시편 8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으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악한 피조물과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6절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한 그의 기도의 반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3절에는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구절들에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의 찬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은 없다는 찬양입니다. 기도의 모든 부분에서 영혼은 믿음의 거룩한 소원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8절을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며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이교도가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찬양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장 유익한 길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력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추론들, 즉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올바른 이해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종 많은 신자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서 옵니다. 다윗은 특히 어려움의 시기에 그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길이 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육에 속한 이성을 따라 나오게 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길과 조심스럽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간청하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길로 자신을 이끌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시편 119편 18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저는 다윗의 지혜는 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헤매고 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간구와 헌신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매우 종종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변함없이 인내하는 순종으로 붙드실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소란으로 가득하고 갈기갈기 찢어 있으며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큰 자비를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11절부터 12절까지 큰 진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분열된 마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온 마음으로 찬양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마음을 위한 그의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단순한 확신이 있습니다. 11절에서 했던 그의 간구는 더욱더 담대하고 커졌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더욱, 영원히 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다윗은 더 열렬하게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토대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 그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육체적인 죽음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13절의 마지막 부분,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건져내셨다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뻗어졌어야만 하는 이러한 극도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에는 탄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기도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지속적인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선하시지만 사람은 악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불안하고 무자비한 악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폭력적이고 그들 앞에서 옳든 그르든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치려고 함께 모여서 더욱 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윗에 대한 그들의 가혹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분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마도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던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인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것을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신 이 계시는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의 원수가 그에게로 돌아서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서실 것을 기도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다윗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느낌은 14절에 언급된 그의 원수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생각과 자기들이 버림받았을 것이라는 이러한 느낌은 종종 신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더욱더 열렬히 기도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마치 하나님의 명성이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원한을 품은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싸움으로써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 사람을 파멸시키고 괴롭히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곧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17절의 하반절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서의 다윗의 자손의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문제가 큰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의 최선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슬프다고 또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좋다고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최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면 이제는 믿음과 최상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은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13절,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신 경험. 두 번째로 13절과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지식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께서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